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과 건강의 문주원입니다. 여름철에 운동 후에 갑자기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해서 병원을 찾았다가 요로결석 진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름철에 요로결석 환자가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더위로 땀을 많이 흘리면서도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혈액 농도가 진해져서 결석 형성이 촉진되고 평소에 작던 결석이 갑자기 커지게 됩니다. 겨울철에 비해서 여름철에 그 발병률이 두세 배나 높다는 요로결석. 생활과 건강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이곳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있는 박수웅 내과 원장입니다. 먼저 요로결석이란 어떤 병인가요?
이제 신장에서 소변이 걸러져 나올 때
네.
거기에 어떤 물질들이 과량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결정체가 된다고요.
네.
그럼 결정체가 처음에는 눈에도 안 보이는 조그만 결정체가 점점 이제 커지면은 그게 돌이 되는 거라고요.
네.
이게 신장에서 발생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신장 안에만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무게가 생기면 그 저절로 이제 굴러 내려온단 말이에요.
네.
굴러 내려와서 요관이라고 신장하고 방광하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관,
네.
그 거기로 내려올 때 무시무지한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고요.
네. 또 요로결석으로 인한 통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산고와 맞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 외 다른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위에 막히면은 염증이 생겨서 열이 나오고 춥고 떨리고 예? 그럴 수가 있고 또 소변에 피가 나올 수 있는데
네.
대개는 이제 피 나오는 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피가 아니고 저희 소변 검사를 하면은
네.
그 백적혈구가 거기서 보인다고요. 대개 한 90% 경우에 그 현미경적인 혈뇨가 발견될 수가 있다고요.
네. 특히 요로결석이 어떤 사람은 생기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안 생기거든요.
네.
왜 그런가요?
그건 선천적인 그런 요소들도 꽤 있어요. 후천적인 요소도 있고
네.
선천적으로 소변에 칼슘을 많이 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후천적으로는 뭐 장애 장을 좀 잘라냈다든지 장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게 잘 생기고 그리고 이제 더운 집에 살면서 이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충분히 수분을 섭취 못할 때
네.
이제 그런 게 올 수도 있고요.
네. 또 결석의 크기나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도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대개 5mm 이하가 되는 결석은 저절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한 80% 경우에서는
네.
저절로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개 좀 기다려보면은, 그리고 물 많이 마시고, 그러면은 대개 나온다고요.
네.
그보다 이제 큰 경우에는 열 나거나 염증이 있는 것지만 않으면은 또 관찰해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안 되면은 결국 이제 특수한 치료 방법으로 그걸 깨든지, 이제 고주파 소리를 이용해서 그걸 강한 파장을 이용해서 깨는 방법이 있어요.
네.
깨든지 안 그러면은 요즘은 이제 또 방광으로 통해서 조그마한 관을 집어넣어서 내시경을
네.
집어넣어서 그걸 레이저 이용해서 깨할 수도 있고
네.
또 위로 밀어 올릴 수도 있고 또 배스켓으로 이용해서 방광 쪽으로 꺼집어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네, 혹시 수술을 할 때 뭐 입원 시기가 길다거나 어떻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요즘은 배를 째고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대개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뭐 많아도 하루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 입원하지 뭐 오래는 있지는 않는다고요.
혹시 재발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선천적으로 칼슘이 소변 많이 나온 분들은 재발 확률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으로는 우선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되고
네.
뭐 8-10 글래스 정도 물을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칼슘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네. 네?
이랬대 있는데 물론 칼슘 정제를 먹으면은 결석이 생길 확률이 조금 높긴 하지만은
네.
식사 안에 들어 있는 칼슘은
네.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오히려 많이 안 먹는 사람보다 결석이 생길 확률이 적다고요.
그래요?
예.
네.
예.
혹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뭐 게라든가 새우라든가 칼슘이 많은 해산물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요로결석에 걸릴 확률이 높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요즘 연구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음식으로 들어가는 칼슘은 오히려 도움이 됐으면 됐지 더 많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있는 박수홍 내과 원장이었습니다. 생활과 건강, 1분 건강 상식입니다. 모유 수유가 아기에게 좋다는 말 못지않게 널리 퍼져있는 잘못된 모유 수유 상식 때문에 일찌감치 모유 수유를 포기하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오늘 1분 건강 상식 시간에 모유 수유에 관해서 잘못 알려진 상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출산 후 6개월이 지난 모유는 영양가가 없다. 저제의 성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돌까지는 모유를 먹여야 하는데요. 특히 세계보건기구는 두 돌까지 젖을 먹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4개월에서 6개월부터는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이유식과 함께 먹이셔야 하고요. 비형 간염복임자 엄마는 젖을 먹이면 안 된다. 아기가 출생한 날에 B형 간염 예방주사와 면역주사를 맞추면 안전합니다. 임신을 하면 젖을 먹일 수 없다. 산모가 과거에 유산이나 자궁출혈, 조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 중에도 모유를 먹이실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 후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다.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을 했어도 젖을 먹일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보다는 국소 마취를 한 경우가 좋은데요.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젖 딸리는 자세 등을 익히셔서 될수록 빨리 시작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엄마가 감기약을 먹으면 모유를 수유할 수 없다. 엄마가 감기에 걸리면 엄마 몸에서 바이러스 항체가 생기는데요. 이때 젖을 먹이면 아기에게도 감기 바이러스 항체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습니다. 또 감기는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마스크를 하면은 아기에게도 감기를 옮기지 않습니다. 감기약에 포함된 해열제나 진통제는 젖 먹는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더라도 모유 수유를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기에게 황달이 있으면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황달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유를 계속 먹여도 무방하고요. 다만 심할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젖 먹이는 것을 중단했다가 증상이 개선이 되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모유를 먹이면 가슴이 처지고 몸매가 망가진다는 우려 때문에 모유 수유를 꺼리는 엄마들도 있는데요.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속설이라고 하네요. 무더위가 부쩍 기승을 부리고 있죠. 다음 한 주간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문주원이었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